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달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라는 이런 그 시리즈 전체 이제 제목을 가지고 양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양심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양심은 자기의 행위가 도덕적인 법을 따른지 여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아는 게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이제 서려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깨끗한 양심, 투명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그 양심, 이런 양심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후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읽습니다. 신약성경은 주로 교리적인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다는 이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구약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인데 이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그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도 위대한 실수예요. 보통 실수가 아니고 이런 그 위대한 실수를 위대하게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줘요.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줘요. 아브라함 같으면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른 나라 왕들과 신하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가리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렇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죠. 모세는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다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양심이 아주 크게 찔렸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임이다 그럴 때 양심이 얼마나 정말 어려웠겠어요. 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본다고 하다가 글쎄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안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느냐? 우리가 인간임을 상기시켜 주려고 여기 기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인간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 우리의 배움을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양심의 경고를 위배하면서 살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감이 이제 오게 되고 죄의식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 탓을 하게 되고 이게 심하게 되면 그러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빠지게 되면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내 더러워진 이런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양심 시리즈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 손자 손녀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가면서 이런 그 양심이 찔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될 텐데,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리즈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냐? 예, 이런 것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양심을 얼마나 많이 위배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안에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실제 인간이 아닌 인간 위선자로 살지 말라고. 나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지, 인간 위선자로 살면 안 된다. 평생토록 본인 자신도 괴롭게 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 예,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 제대로 모두에게 이제 회개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은, 예,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많은 죄를 졌는데 남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얘기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죄를 많이 짓고 양심이 비배가 돼서 양심이 콕콕콕 찔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그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 겪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양심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양심을 버리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그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제일 나쁜 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거기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이거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이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망가진 양심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가서 봤을 때 17살이나 18살쯤에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왕이 그때부터 됐는데 실제로 왕이 된 거는 30살이 돼서 그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2년, 13년 동안 진짜 왕이 되지 못하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그 이 뭐라 그럴까,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의 그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 자기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장인이 그런 이유는 뭐냐? 아들이 왕이 돼야지 사위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사위가 왕이 되면 어떻고, 그렇죠? 뭐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고, 이게 웃기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 사울에게는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왕이 돼야지 이게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다 왕이 다윗 후손으로 나오는 거는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자기 딸의 남편인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사냥개를 풀고 그리고 벼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듯이 다윗을 벼룩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연약한 처지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우연히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상 24장, 그 다음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이와 같은 나를 주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4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좋게 여긴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보소서 오늘이 그날이니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일어나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죽이진 못했어요. 그리고 겉옷자락만 뱄어요. 왜 죽이지 못했냐? 양심이 부드러워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옷자락을 뵌 것 그것도 양심의 이제 거침이 돼서 5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쳤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스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여기 5절 가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스마이트의 과거인 스모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커다란 막대기로 내려치는 게 그게 스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심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겉옷자락 요만큼 이제 뱄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도 그의 양심이 그를 내려치니까 그의 마음이 그를 쳐서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시간이 오래 지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주변의 원수들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일이 평안하게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시절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사무엘기 하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왕의 군대와 장수들이 싸우러 나간 사이에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11장 2절에 왕은 그저 한가하게 이제 왕이 직접 나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엔 다윗이 다 직접 싸우러 나갔는데 장수들이 이제는 왕이 됐으니 집에서 쉬시고 우리가 다 싸움하고 나서 성을 이제 다 멸절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왕에게 전갈을 보내면 그때 오셔서 왕이 그 도시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다윗이 평안하게 그리고 지금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지붕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다 그런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라 그래서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3절에 자기 부하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이 요압이 있는데 그 요압 밑에 몇십 명의 장수들이 있어요. 그 장수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유대인도 아니에요. 헷족속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저 사람 바세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와 이제 함께 눕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에 그 여인이 이제 임신하게 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도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빨리 저 남편을 데려다가 같이 자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 남편의 아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이제 보내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이제 우리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잘 먹이고 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아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주 요압이 지금 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지금 싸우고 있고 내 주 요압의 신하들이 지금 병사들과 함께 다 지금 맹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이런 그 신하를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아 편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다 봉인해서 왕이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뜯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아를 싸움터 최전방에 보냈다가 적들이 오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싹 물러나서 우리아가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런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요압이 왕의 명령이 왔으니 어쩔 수가 없어서 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갖고 우리아가 죽는 그런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밧세바가 이제 애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애곡이 끝난 다음에 27절에 그녀를 이제 궁으로 데려다가 이제 왕의 아내로 삼고 이런 가운데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근데 27절 가서 보니까 맨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고 양심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사람의 눈에는 다 가릴 수 있고 뭐 가진 수를 써서 다 막을 수가 있어도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행한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서면은 다 회개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쯤 되면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녀를 강제로 취하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다윗의 양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20년 전에 뭐 25년 전에 자기 장인의 그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양심이 찔려갖고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못하던 그런 다윗이 있었는데 그런 그 다윗의 양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그 사울을 살려주고 하던 그 다윗, 그 다윗하고 지금 여기 어떤 여자를 강제로 취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강제로 죽이고 하는 그 다윗,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다윗이 이 다윗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부드러운 양심을 가졌던 그 다윗이 하여튼 뭔가 이제 사건이 꼬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강팍한 그런 그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셨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에는 조그만 일 이런 일에 양심이 민감한데 어떤 큰 일 이런 걸 당하면 어떨 때에는 저 사람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둔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건 다윗만 그런 거지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위선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범죄를 가리고 그리고 쉬쉬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되겠지 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고 그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동굴의 다윗을 생각해 보겠어요. 동굴의 다윗, 20살쯤 되고 25살쯤 됐을 때 쫓겨다니는 상태예요. 본인 자신이 뭐라 그래? 벼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벼룩이고 내 장인은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이 벼룩이 한 마리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쫓겨다니는 상태예요. 예. 영과 육이 피폐한 상태예요. 핍절한 상태예요. 도망자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가만히 둬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요나단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그냥 한 발자국뿐이 없다. 매일같이 사는 삶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자국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입에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탄식과 호소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기도가 매일같이 매 순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양심이 부드럽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매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다윗이 있을 때에는 양심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자, 왕궁의 다윗을 보겠습니다. 성공했어요. 매사가 형통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요리사도 있습니다. 많은 병사가 있어요. 원하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매일 매순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사라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매순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그가 양심을 저버리고 이와 같은 위선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과 번영의 함정에 지금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를 제어하던 양심의 힘이 약해지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 왕이 이와 같은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와 같은 그 흉악범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굴의 다윗과 왕궁의 다윗으로부터 철저하게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냐? 동일한 사람의 양심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가 번영하게 될 때 내 양심이 둔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 동굴의 다윗과 다윗 왕궁의 그 다윗 이 사람 똑같은 거 동일한 사람의 그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그 단계가 이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양심이 둔감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음욕의 죄를 지었어요. 그는 그 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남자들이 짓고 있는, 뭐 우리는 진짜로 가서 이렇게 간음하고 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고 살인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이 소리가 좀 적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특별히 지금 21세기에는 남자들이 이와 같은 그 음욕의 죄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예.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아이들이 다 잘 크고 뭐 하여튼 특별하게 내게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런 일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냐? 바세바를 보고 이제 음욕을 품었는데 첫 번째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에 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열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남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줬는데 그걸 지금 잊어버렸어요. 일이 잘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고 이렇게 되니까 겁도 없이 가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 같이 눕는 그리고 그 아내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인간으로 변화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바세바와 함께 누우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그 여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아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바세바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필요? 내가 필요한 욕구만 만족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런 일 그렇죠? 이런 것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진실을 직시하는 정직함을 잊어버렸어요. 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직시하는 이 정직함을 잊어버렸어요. 세 개 잊어버린 게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위선과 가식이거든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덮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실이 내 앞에 탁 다가오면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진실을 가면과 그 다음에 이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이렇게 해서 모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우리아를 데려와 모든 것을 덮으려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미지. 사람들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그거를 유지하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가게 된 거다. 다시 말씀드려, 한 개의 거짓 위에 계속해서 거짓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죄의 거미줄이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묶기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한 이 악한 음모가 스스로 생명체가 돼갖고 다윗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음모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꼼짝없이 그 함정에 갇히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에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의 양심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양심의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그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가? 이 와중에서도 그의 양심이 이제 드디어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구출을 받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12장에 11장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죄들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용서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이다 이렇게 완전히 위선과 가식으로 덮여갖고 뭐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단이 와서 이제 유명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입니다. 자기 친구.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이 너무나 귀중해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4절. 근데 어떤 여행자가 그 부잣집에 왔더니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죽여갖고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요리를 해서 그 여행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1절에서 5절, 4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올라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네 배로 되돌라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정의감이 이제 발동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단이 예, 비수를 찌르듯이 그의 마음속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수를 꽂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예, 야곱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들어가서 꽂히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다윗이 곧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밧줄이 마치 목구멍을 조이는 듯한 이와 같은 그 느낌이 그에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도저히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제거됐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던 그 비늘이 바로 그 순간에 제거가 되고 결국 뭘 봤어요?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진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덮어버리고 이러고 지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을 직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바로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13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이 찔리게 될 때 그가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될 때 그렇죠?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다. 마귀가 그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를 손아귀에 꽉 쥐고 있었어요.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를 풀어준 건 뭐냐? 진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truth, 진실이에요. 그가 막아놓고 덮어놓고 했던 그 진실, 그 진실, 그 진실이 예,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단 대언자는 어느 면에서 예,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 예, 정말 잔인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이 방종과 무절제를 철저히 부숴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진실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진실에 호소하게 될 때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괴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다 이렇게 하고는 여러분, 이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잖아요. 다 벌거벗고도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 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요압이니 뭐 다윗왕의 아들, 딸이니 신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진실에 호소하게 될 때 자기가 괴물이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한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51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시편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렇죠?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철퍼덕 주저앉고 그리고 이 시편을 지금 지은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개만 몇 구절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니 내가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속 부분에 있는 진실, 저와 여러분의 속 부분에 있는 그 진실,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길 원하시는 것. 그걸 자꾸 위선과 가식으로 덮어놓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평생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17절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다윗이 원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밤에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나단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 상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수천 마리 희생물이고 뭐고 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왕인데 왜 그걸 못 드리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아니다. 뭐예요? 상한 영이라는 거예요. 상한 영.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을 저지르고 양심이 찔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먼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냐?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친구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죄들의 용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뒷부분은 뭘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서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한 명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다윗은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도 회개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여러 차례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그의 친구 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그의 절친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수같이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사무엘기 하 7장에 있습니다. 왕이 된 뒤에 커다란 집을 짓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집은 그냥 어떻게 그냥 초막 같은데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있으니 나는 좋은 데서 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자기 친구 나단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다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나단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거 전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이제 해서 뭐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나단이 아니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세바 사건이에요. 나단 대언자가 혹독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단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뭐 한 이런 내용, 우리아를 죽이가, 이거 여러분, 요압이란 사람이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가.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지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요압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에요. 아, 이 음흉한 사람이 이걸 다 보냈으니 다윗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소문을 흘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게 요압이. 그러니 온 성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사실이.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니까 가서 이게 조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나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점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가 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단이 또 어떤 일을 하냐. 자, 다윗이 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이제 통회하며 자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열왕기상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이럴 때는 꼼짝 못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뭐라 그럴까 미남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아들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가만 보니까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 대신에 왕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갖고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고 그리고 왕권 빼앗으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솔로몬을 죽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를 이제 꾸미잖아요. 이 운명을 꾸며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면 이때 누가 등장해요? 나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하고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그 일을 조언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음모를 일으키는 모든 자들을 다 와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단이라는 이와 같은 대언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면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나단은 다윗에게 실상은 그리 즐거운 기쁨을 주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서 꼭 어떤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듣기 싫은 소리, 진실을 보여주는 소리, 그 소리를 지금 가져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대언자 나단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친구고 또 그날의 왕이라고 해서 나단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왕이든 아니든 자신과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이와 같은 대언자가 나단이다. 그래서 나단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다윗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비수같이 찌르는 그와 같은 말도 가감없이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언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 대언자 나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자기 친구의 자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대언자 나단이다. 다시 말해 대언자 나단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실수와 죄투성인 다윗이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요만한 죄 정도에 내 양심이 반응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작은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이건 미워하시는구나 미워 안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양심을 저버리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느냐? 다윗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여기시면 그럼 그대로 두지 않고 개입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되면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생아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내 아이가 잘못하면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여기 다윗의 사건처럼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개입을 하셔서 이 사람을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단 대언자를 보내잖아요. 진실을 직시하게 하잖아요. 결국 그 입에서 주여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누가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 일이 심하게 되면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과거 문제 때문에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게 회복이 돼야 온전한 성도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가서 보면 뭐 많더라고요. 뭐 크리스찬 상담 뭐 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무슨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책을 읽고 이래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약시대에는 나단과 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주는 대언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주변에 나단과 같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그 친구가 있어야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이 과거의 수치나 이와 같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을 위해서 진실한 교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왜 나가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왜 나가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교제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렇죠. 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가옴을 더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꾸 모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제 그 다음 어떻게 충고 진실한 충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쓴 말. 저도 제 아내가 쓴 말하고 엄청 싫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라고도 쓴 말 하길래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한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쓴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쓴 말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쓴 말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진실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진실을 직시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실한 교제, 진실한 충고, 진실한 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거기 속한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모임도 하시라 그러고 지역들 가라 해서 모임도 가지시라 그러고, 우리 여러 지역에서 오시잖아요. 목사나 교회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이 사시는 그런 분들하고 좀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라. 지역 모임에 또 와서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모여서 어떻게 사시냐, 무슨 문제가 있냐, 같이 이야기도 나누자. 이걸 하라고 제가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교제, 가식이 없이 진실한 교제, 어떻게 충고, 그 다음에 쓴 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맨 끝에 가면 결국은 문제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가도 안 생깁니다. 그 문제 해결 안 이루어져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든, 내가 과거에 뭘 가지고 있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건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은 똑같은 죄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지나온 삶 동안에 그 일을 매일같이 회개하시는 분 있잖아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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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크에 가서 똑같은 거 울고 울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들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사람이나 누구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단순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게 벌려놓으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돼. 그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가 가려진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영 안에 간사함이 없어.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불법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겨주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죄들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수치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든지, 나를 얽어매는 이런 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떼어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며 가족과 함께 기쁜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